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업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지 못한다. 그 누구도 나를 업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지 못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예후의 손에 그 북이스라엘에서 아들이 죽은 남유다의 그 아달랴가 그런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자기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달랴의 그런 사악한 행동은 물론 자기의 부모로부터 배웠고 또한 바알 숭배라는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런 여자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 자기의 손자들을 죽이고 나라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근거지를 만들도록 그런 여자를 끌어들인 여호사밧 왕의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죠.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나름대로 뭐 남과 북이 한 민족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꿈을 꾸면서 혼인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살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방족 속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었던 이 아베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외면했다라는 거죠. 그저 한 민족이며 힘을 모아야 좋다라는 식의 생각으로 저들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이것은 시내산 언약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우상을 따르는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로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의도를 잘 몰랐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레위기 신명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고 왕통을 잇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장 가까이 알고 이런 뜻을 알았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신명기 7장에 분명히 1절부터 쭉 보면 3절에 그들과 혼인관계도 맺지 마라. 왜 그러냐면 그들이 결국 너희를 꼬여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할 거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분명 다른 민족은 아니긴 해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그게 말대로 됐잖아요. 여기 지금 신명기 7장 4절에 경고하는 것처럼 결국 그 시집온이 아달랴가 그 여호람을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뜨렸고 또그 후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이 사람은 뭐 착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착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순진무구해 보이는 착함으로 결국 다윗 왕가를 완전히 몰락시키는 길로 이끄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엄마 이거 마셔 그러면서 엄마한테 독약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윗 왕가의 몰락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가시는 메시아 왕국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다고 해도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만나지 못하면 순진무구한 얼굴로 사람을 파멸해버리고 오는 사람마다 독약을 줘서 바로 종교에 빠뜨려 죽여버리는 사탄 같은 짓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와 셀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명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이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셀 리더들 중에 아무래도 현실 속에 어렵고 힘들다 보니 그래 좀 편리해 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당연히 우리는 사랑과 품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게 지금 여호사밧 같은 상태가 되면 위험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아달랴가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 자리에 앉아서 6년을 군림을 해요. 자, 근데 이 아달랴가 이 왕자들을 그런 식으로 다 죽여버릴 때그 왕자들 중에서 갓난의 하나를 빼내서 살렸던 사람이 있어요. 1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후에게 죽은 이 아시아 왕의 누나였던 누이, 뭐 동생이 또 어쨌든 여호세바라는 이 여자가 그럼 아달랴의 딸이에요. 지금 지 엄마가 손자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이 여자가 이 애를 하나 구했다라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때 그 제사장에게 시집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빼서 살려낸 거죠. 한살 정도 되었던 이 애를 살려서 유모를 붙인 다음에 그 성전에는 아무나 안 들어오니까 성전 침대를 보관하는 그 창고에 몰래 숨겨서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나 여호세바나 참으로 뭐예요? 목숨 걸고 그때 뭐 이거 알면 다 죽는 건데 겨우 다윗의 핏줄을 그렇게 살려내는 일을 한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누군가 목숨을 건 희생이 없이는 온전함이 지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의 이런 걸 볼 때 어때요? 각자 보내받은 우리 삶의 더 곳곳에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일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셀이라는 이 공간, 영적인 가정이 바로 요아스 같은 이 왕이 세상의 박해와 위협으로부터 죽을 수 있는데 그들을 구출해내서 보호하고 안전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셀로 모였을 때, 예배로 모였을 때 그곳에서 그저 세상 얘기하다가 그냥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온전히 알고 사명을 알게 하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희생과 헌신 속에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 7살이 될 때 이 여호세바의 그 남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이를 그때 왕으로 세워요. 그게 이제 11장에 쭉 나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겠어요? 7년 동안 그 아달랴라는 천하의 악녀가 바로 뭐 곁에 있었을 텐데 그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6년 동안 은밀하게 아이를 키웠고 또 이런 분명한 뜻을 알고 같이 하고자 하는 그 인물들을 규합했겠죠. 그래서 이제 숨겨 키우던 이 아이 요아스가 7살이 될 때 이제 왕으로 추대를 하고 성전에서 이제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죠, 아달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결국엔 끌려나가서 죽어요. 11장 20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했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7살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이 아달랴의 끔찍한 일, 이 저지른 일들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왕으로 행세할 때 어땠다라는 거예요. 다 아는데도 이제 숨었다라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의 언약이 그래서 다 끝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지켜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백성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참 이게 감사는 감사인데 이 백성들도 분명히 그 흉악한 짓을 알면서도 이 아달랴의 그런 이 강권 통치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쉬쉬하며 지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성도인 우리들도 뭔가 교회가 됐든 성도가 됐든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는 거를 우리가 볼 때 뭐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의 지체들이 그런 거 볼 때 그저 묵묵히 잠잠히 있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라 say no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대단한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서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파수꾼이 되십시다. 여러분들은 강단을 보는 파수꾼이 되되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 목사의 개인 푸념이나 떠들어대고 목사가 가진 종교적 야망을 펼쳐내고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 say no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요. 또 성도 또 강단에서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편한 길을 가고자 할 때도 그 say no라고 말하고 온전히 말씀만 집중하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또 비굴한 자가 되지 말고 말씀 앞에 담대히 서서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살의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꺼질 뻔한 유다 다윗 왕조의 그 씨가 다시 이제 되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렸으니 그 사람의 교육을 받으면서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요. 12장 2절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왕, 이 요아스도 뭘 안 했다고 그래요. 12장 3절.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가 이런 거를 계속 지적하는데 아마도 요아스의 이런 행동은 어려서 그 배운 대로 좀 제사장을 따라갔다고 했으니까 그 무슨 얘기일까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요아스를 어려서부터 키우며 지도했던 여호야다 제사장. 그러니까 그 당시 영적인 어떤 일을 주도했던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뭔가 흐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대로 행하는데 어떤 건 또 아닌 것처럼 묵과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모르니까 방황하는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우리가 알고 이 말씀과 이 역사를 알아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바르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조차 그 말씀의 진의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어느 부분은 순종하고 열심인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은 전혀 무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죄들을 묵과하고 넘어가는 죄가 될 수 있는 그 씨들을 그냥 용납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역대하 24장을 보면 이 요아스 왕은요 자기를 살리고 구해주고 왕이 되게 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요. 열왕기서는 뭐 끝까지 온전히 살았다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그 역사를 보여주는 역대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선지자들의 경고까지 무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람 죽여버리고 이러고 살았어요. 역대하 24장 보세요. 17절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요아스라는 왕은 주도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었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좋은 일은 했으나 이 왕을 주도적으로 말씀 앞에 서게 했어야 되는데 의존적으로 만들다 보니 결국에는 혼자 남았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리게 되고 그런 말에 휘말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선지자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계속 안타까운 역사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소망과 희망의 빛을 보기 원하시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 불씨를 하나님이 살려내면 계속 꺼져가는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왜 이 요아스 왕이 자기가 어떤 와중에 그렇게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는가를 알았을 텐데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그렇게도 순식간에 망나니 왕이 됐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또 내 자신 속에 있는 뿌리 깊은 문제들을 봅니다. 목사가 없고 교회당이 없어지면 다 요아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뭐 교회당이 없어지고 목사가 없어진 걸 떠나서 우리가 뭐 바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뭐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아무튼 즐거운 일이 있고 뭐가 있어도 무조건 다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무시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게 보이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나님 옆에 서지 않고 누군가가 자신을 천국의 입구까지 강력하게 끌어가줄 그런 어떤 지도자를 원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제왕적 리더십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끌어주면 거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 오늘날 큰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 하나가 그냥 뭐 치유의 은사가 있어 뭐 60만씩 막 모여들고 막 이러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아프리카의 스프링복이라는 그 양이 있는데 이 양의 특성이 뭐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 양들이 느닷없이 막 달려가다가 막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걸 보면서 왜 그랬나라고 봤는데 그 스프링복이라는 양이 이제 집단으로 생활하다 보니 앞에 가는 양이 풀들 뜯어 먹으니까 뒷양이 못 먹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양이 좀 더 먹으려고 앞으로 좀 나가고 앞으로 이러다가 이제 서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것처럼 성도들이 지금 앞서가는 사람들의 뒤통수만 보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사는 건 뭐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가 삶에서 나를 고치고 바꾸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게 귀찮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카리스마적인 힘을 가지고 푸시하고 이끌 때는 뭐 종교적인 훈련이 되는데 그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모든 가치 상실, 즉각 방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또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훈련이 되니까 주도적인 사람일 경우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드물어요. 그런 게 드물고 대부분 보면 종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까 뒤통수 뭐 쫓아가는 그 습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그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다라는 이상한 그런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또 그 자체, 그 행위 자체가 마치 무슨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증거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모르고 그 예배고 모든 의미로 빠지니까 종교의 포로가 돼 있는 거죠. 예? 종교의 포로, 목사의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그 이단 집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교회 안에는 그런 식으로 이단처럼 드러나지 않는데 사실은 그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또 쓰러져가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갈 이 생각의 훈련, 주도성의 훈련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냥 누군가 카리스마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끌어주면 그게 마치 자기의 영적인 힘인 것처럼. 그러니까 큰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보면요. 그 목사님, 그 교회의 힘이 마치 자기의 실력인 줄 알아요. 심지어 외국에 와서 교회를 가니면 다 뭐, 다 조그맣잖아요. 뭐, 몇몇 교회들 빼고. 그 교회 가면 우습게 여겨요. 목사고 성도고 다 눈으로 깔아 뭉개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스스로 말씀을 통해 이 주도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요아스 왕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살려내신 그 은혜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 홍해의 죽음의 길을 건너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스스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 의도, 진의를 만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언제라도 환경과 상황만 바뀌면 이 요아스 왕처럼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말씀을 스스로 먹는 힘이 없이는 그저 먹여주는 대로 이렇게 먹게 되고 먹여주는 대로 먹고 살던 사람들은 결국은 이 끝이 요아스처럼 된다는 거예요. 요아스처럼 여러분 말씀은 모르고 먹여주는 대로 살아가는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훈련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굉장히 크게 보인다니까. 이슬람 같은데 자살 테러 나간 사람들, 그 강경단체.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단지 종교적인 기계로 훈련된 사람들이죠.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말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거짓 믿음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거짓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쇠뇌돼 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 길을 벗어나는 건 두려운 거고 그 두려움 속에 그 죽음으로 가는 그런 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슬람 무장세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모르는 모든 교인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뭐 자살폭탄 들고 가진 않아도 그 다른 식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이야기가 개독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특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저 종교 훈련을 통해서 종교 기계처럼 자라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목사의 노예, 교회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동기동창인 줄 알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인 것 같아 보이는데도 평생 그들이 한 것은 교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느낌 좋다고 말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끼리 보이고. 그래서 신앙을 보면 열심인 것 같은데 오히려 아까 말한 것 세상에서는 개독교라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일장에 말씀하시지 난 너희가 역겹다라는 말이 말을 듣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신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가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없게 될 거예요. 종교 훈련으로 아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겉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근데 급박한 최악의 환경이나 또는 달콤하게 이게 제일 무서워 달콤하게 유혹하는 환경이 오면 다 무너져요. 오늘날 선진국들을 보세요. 전부 복음이 먼저 들어갔던 나라들이에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사는 축복이 나와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전부 그 달콤함에 그러니까 이 뭐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민소득 뭐 3, 4만 불? 뭐 4, 5만 불 넘어가면 전부 거기서 더러운 죄악들이 나오죠. 동성애, 뭐 음란함, 뭐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나 몰라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뭐 어쨌든 뭐 열심인 것처럼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 생각 없이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는 일이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한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도착하는 곳이고 지옥은 자기 욕심 따라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카리스마 강한 목사를 만나고 뭐 좋은 리더 멘토 만나는 거 좋죠. 중요한데 근데 그런 시기를 통해 뭘 해야 돼요?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말씀을 통해 알고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온전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 비바람과 시련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의 힘을 가지고 버티지 마십시오. 종교의 논리로 교리로 자신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가치를 가져야 돼요. 교리는 그런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교리가 되어야지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나온 교리가 아닌 교리를 통한 종교 훈련은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모인 것도 그래요. 우리끼리 서로 좋은 관계로 뭉치자고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목사가 헛짓거리를 할 때 당신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아멘하고 그냥 목사가 하나님인지 하나님 목사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엉뚱한 우상 이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그런 틀에만 살아왔던 요아스 왕이 결국 코치가 없어지고 주변에서 유혹을 하니까 스스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제 분별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들 얘기도 듣지도 않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전쟁이라는 무서운 현실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그 이 사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결국 자기의 신하들에게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은혜의 기회, 기적의 경험을 하는 그런 기회가 올 때 그래서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곳에 부른 하나님의 의도, 그 분명한 뜻을 바르게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이런 일이 이제 남유다에서 있어지는 동안 13장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죽었고 그 후에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돼서 또 온갖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 이제 또 다른 나라가 계속 와서 괴롭히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에 계속되는 10절부터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아스가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역시 악을 행하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후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에서는 아합이 중요한 왕이었다고 하면 예후 왕조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중요한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돼요. 우리가 계속 살펴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엘리사가 병들어 죽는 얘기도 나오는데 자, 이게 재밌어요. 14절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지금 엘리사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기적과 능력을 베풀던 선지자예요. 그 많은 기적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능력을 가진 이 엘리사가 어떻게 돼요?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어요? 죽을 병이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어떤 사람들도 갈수록 점점 그 마법의 힘, 신비한 힘이 더해져서 그냥 눈만 쳐다봐도 그냥 이 지구가 변하더라, 저 사람이 뭐 나가 자빠지더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살다 죽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이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구름기둥, 불기둥, 뭐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거 막 기적 속에 살아왔잖아요. 강과 바다를 막 마른 땅처럼 막 갈라서 건너고 광야와 반석에서 물이 팍팍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과 이적의 역사 속에 그들이 그렇게 이제 그 신앙의 시작을 해왔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말씀 앞에 서기까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길을 갈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이런 사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지향하는 신앙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점검해서 그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과 약속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병들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뭐 도망자로 쫓겨날 수도 있고 반란이 일어나고 사업이 망하고 일들이 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자유의지를 지녔으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시편 23절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정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종 엘리사도 결국에는 그 인간이 걸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요. 병들어 죽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게 무언가,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가.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할 것입니다. 중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어쨌든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다른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야 되는 우리가 되는구나, 이런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이번 주간 묵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 열왕기서의 역사를 살피고 있는데 지금 이 역사가 계속 쓰러져가는 역사도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날로 따지면 지금 한 600년 정도가 지나갔는데 역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처음부터 그래요. 뭐 창조의 찬란함이 있었는가 바로 그 다음부터 그냥 다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침몰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졌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해요. 결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역사, 그 계획은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난 모든 삶은 무너지는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이유가 뭡니까? 이미 역사를 통해 알듯이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될 거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곧 죽을 사람들인 거예요. 곧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영원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너희를 어떻게, 내가 건졌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이 말을 듣지 않지만 내 말을 듣고 온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맺고 내가 꿈꿨던 이 나라를 지켜가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뭐예요? 온 세상 만민들이 이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다리 같은 역할, 중간 역할하는 빛된 존재,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조건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그냥 그 당시 구약에 있었던 언약,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부르신 그 이유고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걸 더 길게 보면 어때요? 어느 시대를 막느라고 하나님은 다 그렇게 그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런 목적, 이런 정신으로 맺은 게 구약, 바로 시내산 언약인데, 근데 그런 언약을 맺은 지 지금 6,70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약속은 다 잊혀졌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우상 잡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지금 전부 마귀 귀신들 편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을 썩이고 있는 거죠. 열방의 제사장이 돼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은 가득히 먼 얘기가 됐고, 자기 민족, 자기 신앙도 추스리지 못하고 엉뚱한 짓, 죄악된 짓을 계속하고 속을 썩이고 있는 이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그저 절망하고 실망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탓하기만 할 게 아니라, 비록 역사는 이렇게 침몰해가는 역사처럼 보여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니 내가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벗어났다가도 곧 돌아와서 이 길을 걸어야겠노라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마치 요아스가 그 죽음의 순간 여호야다 제사장에게서 구원을 받듯이 그 이집트에서 받게 받으면서 소리 없이 사라질 순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이 직접 초대하시는 그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들 나를 추구하고 내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존재를 잊은 채 시대의 유행과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 전체 일생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더 나아가 왜 이런 식의 신앙을 살았는가 하고 답답해하며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의 얘기 요아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에 초대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참된 의미와 그 가치를 만나지 못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요아스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나라는 겁니다. 누군가 평생 이끌고 가야 끌려가는 그런 교인들은 결코 스스로 나아가야 하는 천국에 이르지 못해 천국은 스스로 나아가는 자들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평생 다니니까 천국에 가게 되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나를 업고 천국까지 데려가지 못해요. 각자 각자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길로 나아갈 때 그 끝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천국을 만나는 거죠. 요아스처럼 그 처절한 죽음의 현장에서 자기 스스로도 아닌 구원자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축복으로 생명과 사명의 길을 살다가 자기의 욕심과 생각에 원하는 길로 마음대로 가는 그런 인생, 삐뚤어진 인생 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초대하여 언약으로 부르신 그 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의미, 그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의 길을 걸어 이 좁고 험해 보이는 말씀대로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귀한 축복의 삶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그 거룩한 축복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그 놀라운 능력의 힘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는 곳에 사용하려고 했던 삶 회개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알 때 바르고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길로 부르신 그 이유를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날마다 만나 이 세상의 폭풍 속에서 그 파도와 풍랑을 타고 달려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걷게 하셨는데 그 축복을 내 욕심을 따라 걷고자 저주의 길로 만드는 일이 없이 끝까지 이 땅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누구도 나를 업고 하나님 천국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 그 길을 걸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도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또 이제 남은 주간도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